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 시간도 하나님의 증거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도록 간섭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이끄심 깨닫게 하심 속에서 이 증언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높이는 그런 신자됨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그런 관계로 저희를 또한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율법이 하는 일을 두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교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가령 그 아이가 유치원이나 이제 학교에 갈 때에 아이 혼자 보내지를 않죠. 아이 혼자 길을 찾아갈 수 없고 또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차 사고도 위험도 있고 그런 위험 요소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부모가 손을 잡고 데리고 가거나 또 돈이 많은 집에서는 아이를 관리하는 사람을 따로 두고 그런 일을 하도록 한단 말입니다.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 초등교사라면은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율법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께로 갔어야 되죠. 율법이 초등교사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럼 그것이 이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 이유는 율법을 받은 자신들을 자랑하는 것으로 치우쳐 버린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가장 우월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자신들에게만 율법을 주신 것을 그 근거로 삼았던 거죠. 자기들만이 하나님 백성이고 그래서 그 증거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고 또 율법대로 사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았죠. 우리도 말씀을 지킨다고 했을 때 그 지킨다는 의미를 실천을 하고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대개가 그렇죠. 근데 성경은 지킨다는 의미를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봐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52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의 얘기죠. 스데반 율법을 거스르는 그런 말을 전한다 이런 제목으로 공회에 붙들려 와가지고 추궁을 받습니다. 그때 공회에서 했던 설교 중에 한 내용입니다. 스데반의 말이 뭐냐면은 너희들 조상이, 유대인들 조상이 의인이 오시리라 이렇게 예언한 선지자를 죽였는데 이젠 너희가 의인을 잡아서 살인한 그런 자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고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그게 스데반의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 말을 절대 받아들이지를 못하겠죠. 조상 대대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아온 것이 유대인입니다. 특별히 공회에 있던 제사장들, 서기관, 장로 이런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정말 자기 목숨을 다하도록 지키기를 위해 힘쓴 그런 자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스데반은 그런 사람들을 두고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선언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뭘 근거로 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선언하냐면은 바울의 말대로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그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거기에 담긴 기능이고 그게 율법의 의미인데 근데 그러면 율법을 받아서 예수께로 나가는 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죠? 율법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런 초등교사라면은 그럼 뭐가 율법 지키는 것이냐? 뭐가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냐? 율법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야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은 율법을 받았는데도 의인으로 오신 예수를 죽여버립니다. 의인께로 가는 게 아니고 살인을 해버려요. 그럼 그게 율법 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죠. 어긴 것이고 율법의 인도도 받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율법을 아는 것도 아닌 것이겠죠. 그래 우리는 뭔가를 지킨다고 했을 때 그 의미부터 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지키고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 그게 순종이 지키는 것이다. 먼저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가 하면은 죄를 제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설명이었습니다. 죄를 제되게 해서 너희를 예수께로 이끌어간다, 인도한다. 죄를 제되게 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죄 아래 갇힌 자라는 것을 알게 하면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의인으로 오실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그 주가 이루신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게 하는 이게 율법이다. 그 얘기죠. 죄에 갇혀버린 나에게는 의를 행할 능력이 없음을 알게 하는 것이고 의가 되어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알고 믿는 것이 율법 아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게 있죠. 율법은 사람을 선하고 바르게 만드는 기능은 없다는 겁니다. 율법에 그런 기능은 없어요. 아무리 율법을 행하면서 율법대로 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선하고 바른 사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한편으로 율법을 가리켜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보십시다.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이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율법이 거룩합니다. 거룩하다면은 그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도 거룩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율법 실천했으니까. 근데 바울은 그 거룩하고 선한 율법으로 나를 죽게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으로 죄를 드러내고 깨닫게 해서 내가 죄로 인해 죽은 자임을 알게 하는 것이 선하고 거룩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선한 일이다, 거룩한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율법 주신 것을 그 율법으로 자기들을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이렇게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 그걸 이유로 내세워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선한 인간이야, 선한 백성이야 그렇게 행세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지금의 기독교인들도 그런 착각이 있지 않습니까? 행함을 자꾸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행함을 선한 것, 악한 것 일단 그렇게 구분하죠. 가령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선한 행실, 행함으로 그렇게 하고 약자를 괴롭히는 것은 악한 행함이야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한 행함이 있는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악한 행함이 있는 사람 악하다, 그렇게 행함에 따라서 사람을 분류해버립니다. 선하고 악한 것으로 구분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의식 가지고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말이 뭐냐면 신자는 선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자라고 하는 건 무조건 착해야 되고 그 착함으로 칭찬을 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돼.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신자는 착해야 돼. 그럼 착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되지.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버린 거예요. 근데 신자에 대한 그런 생각을 도대체 누가 만들어낸 거냐 말이에요. 신자는 착한 사람이다, 그걸 누가 만들어낸 말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신자는 착한 사람이냐? 그러니 착한 행실을 해서 착하게 돼야 돼? 성경은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한 적이 없어요. 결국 그런 말을 누가 만들어냈느냐, 사실 누구라고 지적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사고방식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요. 우리 안에서는 제가 늘 얘기했죠. 선악 개념이랑 늘 작동합니다. 쉬지 않고 작동하는 게 선악 개념이에요. 그 선악 개념이나 속성이 자꾸 모든 것을 선한 것, 악한 것 구분해요. 그래, 이런 행동을 하면 선한 것, 이런 행동을 하면 악한 것, 이렇게 구분하기 때문에 자연히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람을 선과 악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가지고 모든 걸 죄에 가두어 버리죠.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를 선하다 판단하면 예수를 안 바라보잖아요. 내가 죄에 갇혔다는 것을 부인해 버린단 말입니다. 율법을 주어가지고 모든 걸 죄에 가두어 버리고 어떤 인간이든지 간에 뭘 행하든지 간에 모두가 죄인이라고 부정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마저도 율법 받아가지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선함을 증명한 도구로 이용해 먹는 것이죠. 우리도 생함이라는 걸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더라는 겁니다. 그래, 신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래야 신자다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늘 우리에게서 멈추지를 않죠. 여러분이 생각할 신자다움이라는 것도 늘 선한 신자 이런 의미를 담고 생각을 할 거예요. 선한 행동이 있는 신자, 그게 신자다운 것, 그렇게 맞춰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차별이 나온다는 겁니다. 차별이 나오고 그 차별이 나오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 얘기가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늘 성경이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인간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모든 것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에게 익숙한 건 성경이 아니라 윤리예요. 평생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백도리에 딸지라도 이상하게 성경에 익숙해지지를 않습니다. 늘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 익숙해져 있다면은 늘 우리 자기를 생각할 때마다, 나를 생각할 때마다 난 지옥 갈 죄인밖에 안 된다는 그 시선이 늘 있게 돼요. 그게 성경에 익숙한 거예요. 그게 성경이기 때문에 다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윤리에 익숙하다 보니까는 자꾸 내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 양심껏 살아가는 거, 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거 별거 다 끄집어들이면서 자기를 그나마 좀 나는 착한 것 이렇게 한쪽으로 좀 밀쳐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식 가운데에서 결국은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묻혀질 수밖에 없다는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아들 되었는가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 이게 원인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좀 믿음을 얘기하죠.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믿음은 그 중심에 내가 들어있습니다. 나를 위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천국 가고 싶어 예수를 믿고, 복받고 싶어 예수 믿고, 내 마음에 어떤 평안을 누리고 싶어 예수 믿고, 이런 모든 게 나를 위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그냥 대충 믿으면 안 된다는, 대충 믿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야만이 그 믿음 보시고 내가 우당을 주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믿음 되기 위해서 또 뭔가 나의 열심, 내 것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그래요. 행함이 없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생각 때문에 그냥 대충 믿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하는 게 있어야 대충 믿지 않고 믿는 것처럼 믿는다, 그런 생각한단 말입니다. 뭔가 있을수록, 행함이라는 게 있을수록 열심히 믿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기뻐하실 것이라는, 그렇게 우리 멋대로 착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믿음인데 그런 믿음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주신 믿음은 다른 게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되신다, 그 사실 하나에 붙들리게 버립니다. 그게 은총으로 주신 믿음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주신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이 바울의 선언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어 살아간다고 합시다. 아들 되어 살아가는 데에 우리 행함에 따라서, 행함의 여부에 따라서 뭔가 다른 또 심사를 받는 거, 이게 또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 아들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행함에 따라 또 따로 심사받는 건 없습니다.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면은 그 자체로 아브라함 자손이야. 유업을 이을 자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소유되었다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또 그 안에서 행함을 하나 따지면서 넌 이런 행함이 있으니까 천국 가도 되고 없으니까 천국 자격이 안 되고 이렇게 심사받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라는 것이거든요. 상속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아가지고 뭐 하늘의 종을 상속받는다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것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하겠지만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받는 게 중점을 덮어버려요. 상속자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받아 천국 가면 또 하늘 가면 내가 받고 누리고 그렇게 늘 내가 받는 것만 집중을 해버리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아요. 에베소서 1장을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9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아주 어렵게 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 11절에 보면은 기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기업이 이제 본문의 유업과 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이 말에서는요, 기업을 받는다고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기업이 되었다고 얘기하죠. 누구를 가리켜서 기업이 되었다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야 된 한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기업이 되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으로 부르심 받아서 아들 된 그 신자가 하나님이 되게 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신자를 가리켜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하늘에 어떤 기업이 준비돼가지고 전국 받는 그런 기업 바울이 얘기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된 자로 부름받아 나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 주거 원고에 있는 29절 내용을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29절을 말하자니 주거 원고 페이지도 부족하고 또 어렵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29절을 말하지 않고는 도무지 본문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지가 않을 것 같아서 어렵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면 29절에서 말하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게 하신 그 기업을 그대로 받아서 이어가는 것,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약속대로 뭐 천국 가게 되면 천국에 있는 그 기업들 내가 받을 것이야. 바울은 그런 의미로 얘기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아들 되게 하신 거, 너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너희를 예정에서 불러내시고 예수 안에 통일되게 하셔서 기업으로 만드신 그 기업을 너희가 계속 이어갈 자로 너희를 부르신 거야. 그것 때문에 하나 되게 한 거야.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면서도 어려워 진땀이 지금 날 정도인데 자, 바울이 뭘 가지고 기업이 되었다고 말하는 이것부터 알아보십시다. 단순히 우리 자기 나를 가리켜서, 단순히 신자된 나를 가리켜서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개인적인 어떤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을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존재하기가 하는 것이 나오시는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합니다. 창세 전에.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창세에서 예정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된 자를 부르시고 그 부른 자를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유 아시겠죠? 이미 창세 전에 예정이 되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착하게 살고 선한 행실을 잇고 이것과 무관하게 아들 된 거예요. 예정을 부름 받은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과 택하심 이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을 모아놓습니다. 모아놓았을 때에 그들이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되어진 하나님의 그 일, 예정, 택함, 부르신 이런 내용만 나올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해서 난 이런 노력을 했어, 이런 행실이 있습니다, 이런 행함을 했습니다, 이런 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나를 거룩하고 흠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아들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의 피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 그것만 내어놓고 그것만 증거하는 것으로 하늘로 모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두고 에베소 1장 10절에서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남북통일이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거. 이게 보면 28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라는 말이 통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이니라. 같죠.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이게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르죠. 종과 자유인 다르죠. 신분도 위치도 다 달라요. 대우받는 것도.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하나라는 거예요. 어떤 점이 하나인가 하면 유대인도 헬라인도 예수 안에서는 죄인 된 자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용서로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만 얘기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 자기 율법 행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헬라인이 자기 도덕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만 끄집어 낼 뿐이에요. 모두가 똑같이 죄에 갇혔고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일 뿐인데 예수의 피가 영생의 능력이 되어서 저주에 속량받고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통일된 관계 있게 되는 것이고 통일되게 하시는 것,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창세 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아들 되게 하신 하나님 계획이고 뜻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그냥 뭐 신자 삼아서 아들 삼아 천국 보내겠다 이게 한 뜻이라면은 창세 전 예정 이런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천국 보내면 그만이죠. 그런데 창세 전에 예정, 택함, 이러한 그 말 한마디 속에
인간의 자기의 수고와 내 노력과 나의 신자됨을 위한 내 행함 이런 모든 걸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것이 그 구원에 아들됨에 들어가면 하나됨이 깨져버려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내 걸 내놓을 거니까. 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기 걸 내놓기 때문에 그건 통일될 수가 없는 것이죠. 통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창세 전에 부르심과 대까지 예정이란 것이 그 방식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것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거죠. 용납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이렇게 저주에 속한 줄 규정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 같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 내 행함에 미련을 둔다? 자꾸 내 행함을 가지고 어떤 나의 선함을 확인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내 믿음의 어떤 확인해 보겠다? 이러한 속성들, 이러한 심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창세 전 예정 하나님의 관심 없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자기를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바울은 율법의 문제, 행하의 문제 이렇게 민감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통일되고 하나 되게 하신 걸 가리켜 바울은 기업이라 그래. 기업이다. 통일된 거 이걸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업되게 하셨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예배 일정이지 않습니까? 기업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겠다. 그래 우리는 하나랑 관계 있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의 관계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각자 개인적인 뜻이에요. 개인적이다. 개인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내 것 내어놓고 자기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죠. 나를 높인다. 서로가 자기 행함을 앞세우고 자기 신앙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개인적이에요. 그런 개인이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꾸 행함에 관심을 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행함의 문제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전히 행함에 미련을 두면서 행함이 있어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고집을 한다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선한 내 행실을 고집할까? 대개 보면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들 알아먹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심히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사람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중요한 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중요하죠. 하나님 아니에요. 내 영광이 중요하고 내가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정되는 것에 우리는 늘 꿈을 두고 있고 그런 나를 위해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인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인간 고치지를 않습니다. 내가 중요하다. 이런 인간성은 죽는 순간까지 안 고쳐져요. 성령 받으면 고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령도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살아가는 그 본성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지 우리 죄의 본성을 고치기 위해서 오시는 성령이 아니에요. 이건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성령이 와서 우리 본성을 고친다고 해보십시다. 하나님보다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 본성에 고침받아가지고 나보다도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인간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성령이 할 일은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할 일은 없죠. 아니 나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인간이 고쳐졌는데 그럼 다음은 성령 필요 없는 건 아닙니까? 고침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자로 살아갈 거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는 일을 하다가 부름받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울의 본성이 성령 고침 받아가지고 된 결과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바울의 본성이 자기를 중요시한 인간성이 고침 받아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이라면은 그럼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그러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괴로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고침 받았는데 왜 그런 괴로움이 나오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고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함께하면서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하는 죄의 세력을 느끼게 하면서 내가 죄에 갇힌 자구나 그 세력 붙들린 자구나 그걸 느끼게 하면서 그런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는 능력이 되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없이는 나를 부인하면서 주를 주로 고백할 자가 되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어지면 순종하겠다거나 영광 돌리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나를 더 중요시하고 살아가는 그런 나의 나됨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영광 돌리겠습니다. 뻔뻔하게 나의 택에서는 그렇게 반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난 순종할 수 없는 존재잖아.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진 사람이 믿음의 행함을 더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런 생각으로 나아갈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받아들이는 갈라디아 교회를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더위해서 참된 믿음 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예수께 관심을 두지 않고 너희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럼 그것은 하나 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기업을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도 벗어난 것이고 유업을 이룰 자도 아닌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내게 관심을 두고 있는 거, 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는 거,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의 통일성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각자 개인의 신앙을 중요시하는 그래서 나의 신앙만 드러내는 그런 종교 집단으로 나가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율법 끌어 들이는 것을. 본문 27절을 보십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로 통일되어 버린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함께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여기에 제발 좀 다른 것을 또 따로 걸치려고 하지를 마시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것도 행해야 되고 저것도 행해야 되고 자꾸 어떤 그런 얘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은 내가 다른 걸 또 걸치고 싶다는 얘기죠. 또 다른 걸 걸쳐가지고 좀 더 나은 나로 드러나고 싶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차별이 없고 차이가 없는 하나된 관계라고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내 행함이 있으면서 나는 행함이 있고 너는 없는데 행함이 다른데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차이가 없다는 걸 나는 용납 못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천국에 가면 상급 차등이 있다 이런 말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행함을 다르게 보니까. 상급의 차이가 있어 이게 하나 됨이 아니지 않습니까? 통일된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이 허구를 눈치를 못 채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허구인데. 제가 목사하고 목사로 하는 일이 여러분과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데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은 목사로 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저를 목사로 보지를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바라보신다면은 저는 굉장히 많이 불안하고 막 조바심도 그럴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목사답게 행동을 해야 되고 목사답게 살아야 한다 이런 강박증이 매이지 않겠습니까? 나를 목사로 보니까 목사 다 와야지. 그런데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보신다? 그렇다면 목사라는 것에 매이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목사를 안 보시는데 왜 목사에 매이냐 말이에요. 예수를 옷 입은 자 이렇게 바라보신다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예수의 피의 은혜로 용서받았다. 거룩한 자로 여김받았다. 이걸로 되지 않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무슨 뭐 거룩한 행실을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돼야 되고 왜 그걸 끄집어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신자 다워야지 뭔가 이걸 끄집어내니까 조바심이 나는 것이죠. 불안함이 있고. 그 창세기에 보면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인간이 한 것은 벗은 것을 다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이었습니다. 벗은 걸 수치로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수치를 가릴 옷을 스스로 만들어 입은 거예요. 그렇게 옷을 만들어 입고 난 벗지 않았다. 난 수치스럽지 않아.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떳떳해지겠죠. 벗은 거에 대해서. 벌거벗은 가렸으니까 수치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나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벗겨버리면 벌거벗은 몸이에요. 이렇게 못 앉아있죠. 가리든가 도망쳐야 되겠죠. 근데 입고 있기 때문에 떳떳한 거예요. 수치를 모른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행함을 자꾸 그런 용도로 생각을 하더란 얘기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 행함을 대해서 가리는 것. 그런 게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것과 같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인간 본성과 똑같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추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추궁하시는 것은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냐 그거예요. 그 말은요. 하나님은 아담이 벗은 것을 전혀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벗은 몸을 벗었다고 여기지를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 벗었어. 따지지를 않아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내가 벗었네. 스스로 자기를 자각을 하죠. 수치를 자각을 하면서 그걸 가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부끄럼 의식하면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행함이 있고 없고 안 따집니다. 너 왜 이래 행함이 없어? 안 따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그걸 의식하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없으면 신자라고 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 의식하면서 그걸 행하면서 덮는 거예요. 그런 율법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로 인도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나의 선함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해버리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었고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 받들인 것도 그런 용도예요. 그런 의미예요. 더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 바울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요. 선악과를 본선 가운데에서 자기를 가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요. 늘 나를 가리면서 감추면서.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하신 일이 뭡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죠. 가죽옷을 그냥 입힌 게 아니고 지어 입혔다. 지어 입혔다. 그 지어 그 말에 하나님의 수고와 고난과 아픔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가죽옷이에요. 그게 옷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희생과 고난과 아픔으로 지어진 옷이지 우리의 수고와 행함과 열심은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옷이 우리의 수치를 가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 의미하는 것은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것을 받지를 않는다. 용납하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다. 여러분이 그것만큼은 늘 명심하셔야 돼요. 비록 여러분 의식 가운데 이건 선한 것, 이건 나쁜 것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한 이것이 아무리 선한 행실을 할지라도 하나님 안 받는다. 그것도 용납되지 않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그 생각이 있지 않고서 우리는 하나 되는 관계에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증거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아니고. 이걸 보여주는 게 또 이 스가랴서의 이 내용에도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스가랴서의 예언이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두고 또 교회가 흔히 어떤 식으로 받고 얘기하냐면은 더러운 옷을 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딴 식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강조했지 이딴 식이라고 기분 나쁘다 그 말이에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건 당연히 깨끗한 행실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스가랴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야, 너 그 더러운 옷 벗어 얘기 아니에요. 천사에게 명령해서 옷 벗겨라. 그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인간이 손수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더러운 옷을 벗는 것도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무능력이에요. 더러운 옷을 내 스스로 벗는 것조차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아름다운 옷을 입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더러운 옷을 못 벗어 벗을 수 있는데 못 벗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더러운 걸 더럽다고 여기지를 않습니다. 더러운 걸 더러운 것으로 알아먹지를 못해요. 그냥 깨끗하다고 여겨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건 인간이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모든 것입니다. 어떤 행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면 그것도 더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선한 행실을 깨끗한 것으로 봅니다. 그 행실로 나를 높이고 선한 사람이 되고 싶고 이것 자체가 더럽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 벗으라고 하면 벗겠습니까? 안 벗죠. 그러니 천사의 명령에서 벗겨라.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모든 일들 속에 우리의 수고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얘기. 그게 바울의 지금 논리예요. 그러니 율법을 들여서 좀 자기들이 다른 믿음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생각이냐 그 말입니다. 교회 하나됨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통일되게 한 것이 기업이라는 것도 알지 못한 것이고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도 알지 못한 것이고 오로지 자기 개인 생각만 하니까 악한 것.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를 보석이라 그럽니다. 보석. 요한계시록 21장 성경 마지막으로 봐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9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여기서 말한 보석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성도를 가리켜 보석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천국에서 보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뭐 그다지 뭐 기쁘단 표정은 아닌데 뭐 지금 내 손에 보석이 있어야 좋은 것이지 뭐 천국에 보석 무슨 상이냐 그것이겠죠. 제가 그 마음 알아요. 근데 천국에서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면 보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보석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보석은 사람 손으로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만들지를 못해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지는 거. 예수를 옷 입은 거, 그게 보석이죠. 보석은 빛나지 않습니까? 예수를 옷 입고 그 예수를 빛이 나고 있는 존재, 그 보석, 그게 교회고 교회는 그런 통일성을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 보석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또 못된 심보가 누가 더 좋은 보석이냐 또 그렇게 다 보고 있죠. 뭐 종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노곡, 황곡 그러니까 황곡이 비쌀까? 노곡이 비쌀까? 그게 마귀 유혹이에요. 틈만 나면은 나는 다르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을까? 이런 비교 의식. 그러면 내가 좀 더 가치 있는 신자로 자리하고 싶은 것. 이런 우리를 죽이고 죽이면서 그 죽은 자에게 베풀어진 예수님의 용서로 다시 살리신 바는 기쁨을 알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피로 너희를 살렸다. 그 기쁨을 알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통일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율법이 들어온다, 행함이 들어온다, 그런 통일됨, 하나님 다 허무는 것이고, 해방하는 것이고, 깨뜨리는 것이고, 훼손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악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용서로 베풀어진 사랑 안에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통일된 하나의 속성이 흘러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교회에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아는 자로 함께하면서 사랑이신 주만 높이게 되는 것. 이게 하나된 교회이고 통일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도 기업이라 말하는 것이에요. 기업이다. 그리고 기업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면서 유업을 이을 자로 세워져 있고 부름바 나왔다. 이게 바울의 얘기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원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더러운 우리가 보석이라 이렇게 칭함받는 원인도 그리스도입니다. 죄가 용서되어 거룩 흐무는 자로 역임받고 생명에 속한 자가 되고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하늘에 안침받은 이 모든 게 원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모든 것의 원인으로 삼고 이유로 삼는 그런 지체들이 모여서 예수를 자랑하고 높이는 일을 하라고 세워진 거예요. 주의 피로 사서 세움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유업을 이을 자 하나 되니라 그 말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나의 원인이 되고 내 이유가 되는 내가 어떻게 하면 아들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보석이지? 그 원인이 되시는 주님만 생각을 하고 주님만 높이는 오직 그 길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행함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원인된 오직 그 안에서 생각하시면서 주만 높이고 주가 기쁨이 된 그 자리에서 정말 유업을 이을 자 오직 그 길로만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문제가 행함의 문제가 간단하지 않고 이렇게 심각하게 다가올 줄 우리의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선한 행실을 높이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원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일되게 하시고 기업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을 생각하면서 유업을 이을 자 오직 그 길로만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